오늘은 에스겔서 맥잡기 여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시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네 장을 다루게 됩니다. 이 네 장은 위열심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네 장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 왜 이 책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에스겔은 포로들과 함께 이미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빌론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이제 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유다 땅 자체도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게 돼요. 자, 이런 시점에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 이제 속였어요. 또 이 에스겔과 함께 바빌론 미리 포로 생활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조상 탓이다. 조상 탓.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조상들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에스겔은 이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향해 이제 원망과 불평을 이제 늘어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8장에는 하나님이 조상들 때문에 너희를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보낸 거 아니다. 너희 잘못 때문이다 해서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19장에는 개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 왕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물론 개인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개인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두 왕이 나오는데 그 두 왕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져내셔갖고 그래서 한 1000년 동안 이제 보존해 주시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악한 일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들 범한 거를 쭉 이렇게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그게 너희에게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지금도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무책임하게 자기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무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책무를 이제 21장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무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징계하는 거,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책무가 있듯이.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해를 좀 들으시면 조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그러면서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다 하고 이 모든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남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예요. 남들에게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또 무책임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무관심, 무책임이 사회 전반에 아주 만연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남 탓하는 거.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 특별히 이게 좌익 세력들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가치관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환경, 이 주변 환경이 잘못이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이브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브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뱀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은 우리의 부모,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자기 책임을 남에게 자꾸 전가하는 그런 일,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만연해서 이제 내려오다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이게 폭발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빌론 땅에는 미리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 이 대언자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특권을 줬다. 너희를 선민으로 내 자식들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걸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거저 무료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와 같은 특권 중에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은 그냥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망각을 하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10년도 못 가서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빌론 왕의 공습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우리 성도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제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어요. 근데 그 특권을 그냥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바빌론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과 함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의 책임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장은 그래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대충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가 있는 포로들이 이제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속담을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25절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 다음 29절에도 똑같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상한 그런 그 질문들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무시를 하고 자기들 가운데 아니면 이교도 국가들 가운데 널리 유행이 되고 있는 지금 속담을 사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이가 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속담을 이용해서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 포로 생활 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조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속담이 그 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유다 땅에서나 바빌론 땅에서나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속담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고 다 우리 조상들 잘못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개개인에게 그 사람의 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나는 편파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를 심판하는 이와 같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참았습니다. 극심한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자, 그래서 이미 한 7, 8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걸 눈으로 다 봤습니다. 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빌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참고 참고 참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도 정해놓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한다. 오늘 그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6절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천년 전쯤에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탓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각 사람을 심판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서 이제 18절에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다 죽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18장, 19장, 20장 이런 데 나오는 죽는다, 사는다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포로 생활돼서 죽거나 아니면 외부 세력이 침략해서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느냐 살아남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셔갖고 또 이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뺏었다가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극심하게 죽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렇죠? 이거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너희 죄에 따라 각 사람이 그 심판에 따라 죽는 거다. 육체적으로 죽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9절에는 의로운 아버지가 이제 한 사람 나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의로워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들을 이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혼은 죽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절부터 9절의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절, 13절, 17절, 18절, 20, 21절, 23, 24, 26, 28, 30 이런 데 가면 산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1차적인 의미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걸 기억하시고 이 의로운 아버지에게는 성경 가서 이제 5절부터 9절 가서 읽어보면 8가지 좋은 덕목이 나와요. 8가지 좋은 덕목. 간음도 하지 않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착취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잘 의롭게 율법에 맞게 잘 행해서 그래갖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3절에는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지금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아들이 강도요, 피를 흘리는 자요, 막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거기 가서 보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10절에서 13절 이 사람 읽어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나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4절부터 18절에는 이제 보라 가령 그가 그 불의한 아들이 아들을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지금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들은 아주 불의해요. 지금 손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 손자가 불의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손자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의로운 사람. 자, 이렇게 돼서 그 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12가지 좋은 점이 14절에서 18절에 아주 길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17절에 그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걸었을진대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산다. 아버지가 악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준수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아버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반드시 산다. 하나님 지금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의로운 아버지, 불의한 아들, 또 의로운 손자. 사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의로운 그런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에서 제일 사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가서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15년 연장해 주신 그 기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는데 그 기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 그 전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자, 성경에 가서 보면 정말 통계가 맞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19절에서 24절 너희가 지금 외부 세력이 침입을 해서 너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살아남아 있느냐 목숨이 다 사라지느냐 하는 그 문제 그 문제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너희 아버지나 너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너희가 지금 살고 죽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게 포로 생활 와 있는데 왜 포로 생활 와 있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깨끗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했다면 그는 반드시 산다. 근데 너희 중에 많은 자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했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각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시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 맞아요 이 앞뒤 문맥이 지금 육체적인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도 적용을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돌이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라고 하는 거냐? 회개해야 너희가 목숨을 연명을 하고 바빌론 땅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든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4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고 지금까지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런 불법을 엄청나게 이제 행하는 거예요. 또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더 가져다 집어넣고, 그렇죠. 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옥에 넣는다. 이런 일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뒤 문맥이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세요. 하나님이 봉인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뒤 문맥은 그게 아니라 바빌론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지금 유다 이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목숨을 잃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의 불만이 이제 25절, 29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죄 때문에 각 사람이 이렇게 죽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27절에 아니다. 나는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이다.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면 그는 자기가 행한 불법으로 인하여 죽는 거다. 다시 사악한 자가 자기가 행한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 혼을 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로 내모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랑을 베푸시냐? 거룩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거룩한 사랑.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랑만 베푸시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 불의한 사랑을, 죄를 지었는데,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걸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공의. 그럼 어떻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이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이 전제가 돼 있고 공의가 전제가 돼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다.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의한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데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나처럼 의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 31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이스라엘 집을 심판하는 거죠. 심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바빌론 사람 데려다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이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포로 생활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데서 돌아서야 그래야 국가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권면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은 지도자들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19장에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보면서 1절에서 9절에는 사자, 암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암사자가 두 마리의 새끼 사자들 키워갖고 그래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 이 새끼사자 중에 하나는 이집트로 끌려가고 새끼사자 중에 하나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에는 아름다운 그런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가지가 달리고 많은 열매들 내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불이 이 포도나무를 사르는 그와 같은 비유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제가 이 에스겔서 설명을 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맨 마지막 시대에 몇 명의 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에 요시아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자,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요시아를 대신해서 통치했어요. 얼마 동안 통치했냐? 세 달 동안 통치했습니다. 세 달 통치했는데 누가 올라오냐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 누가가 올라와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얼마 동안 통치하냐면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주 사악한 사람, 이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얼마 동안 통치하냐? 세 달 동안 통치해요. 세 달 동안 통치하다가 누가 올라오냐 하면 이번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래서 여호야긴을 잡아갖고 어디로 끌고 가냐?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바빌론으로.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요시아의 막내 아들 맞다냐, 그 맞다냐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 땅의 이제 마지막 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유다를 암사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암사자가 자기 새끼들 중에 하나를 키우매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 삼키고 이런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족들도 그에 대하여 듣고 그를 자기들의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사슬로 묶고 이집트 땅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왕들 가운데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쫓겨나간 그런 왕은 아까 말씀드린 여호아스라고 한 그런 왕, 세 달 동안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집트의 파라오 누고가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절에 이제 그녀가 그 암사자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잖아, 이집트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 새끼들 중에 또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이 왕이 사자들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8절에 또 이 왕이 결국은 구덩이에 이제 잡혀갖고 빠졌다가 그래갖고 어디로 이제 끌려가느냐 하면 9절에 사슬에 이제 묶여갖고 바빌론 왕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이 끌려가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바빌론 땅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이 사람도 3개월 동안 이제 통치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 명의 포로들과 함께 여호야긴을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장에서는 이런 좋은 왕들, 그런 좋은 왕들, 하나님이 치리를 좀 하라고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왕들을 냈는데 결국은 이 왕들이 제 책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망친 이런 왕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왕들이다. 지금 예는 두 명만 들었지만 사실 요시아 이후에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그 모든 왕들이 악한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 수준에 맞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 면에서 왕 따라서 국민이 그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왜 그렇게 망하게 됐냐? 사람들 보기에 뭐 좋아 보이는 이런 아주 뭐 암사자가 키워놓은 뭐 좋은 그런 왕들 같고 한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지도자 밑에서 형편없는 그런 백성이 나오고 그 결과 바빌론 포로 생활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10절에서 14절에는 유다가 포도나무고 많은 막대기들, 11절에 많은 좋은 막대기들 냈던, 많은 좋은 왕들을 냈던 그런 나라인데 결국 12절에 14절에 결국 그 땅에서 뽑히고 불살라진다. 그 얘기하면서 14절에 이것이 애가요. 반드시 애가가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될 그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나라 세워주시고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뽑아놓은 지도자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국민의 수준이에요. 이게 국민의 수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나가면 세계에서 다시 최빈국의 그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공평한 그런 세상을 원하면 북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경쟁하고 좋은 학교도 있고 나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좋은 회사도 있고 그거보다 덜 좋은 회사도 있고 이게 있는 게 그게 인간사회예요. 그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그럼 결국 모두가 다 하향평준화되는, 북한과 같이 하향평준화돼서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 이거를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한기총에 이은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총무 목사가, 이영훈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6월인가 7월에 한기총을 탄퇴했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뭐 해갖고 이렇게 그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하여튼 회개했다 그러고 요새 좀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한기총에 들어와서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갖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게 이제 한 5분짜리 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이은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좌파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 하에서의 우익 좌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는 공산주의다. 이거를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니까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 우익 좌익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지금 이래서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 우익 좌익이 서로 다투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그와 같은 판단이라고 오늘 그 한기총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국가의 책임이 20장 1절에 이제 44절에 나옵니다. 20장에 가서 보니까 제7년 5월 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주님께 여쭈려고 누구에게 왔냐 하면 에스겔에게 온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이제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을 수 있겠냐. 그 묻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여기 14장에도 가서 보면 장로들이 와서 또 묻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가득 차갖고 와갖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속에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과연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묻는 걸 내게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여러 민족들을 내가 지금까지 통치해 온다. 이런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선민으로 택했다. 너희가 의롭거나 수가 많거나 정말 무슨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운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특권을 받고 그한 천년 동안 그 특권을 무시하고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20장에서는 20장 굉장히 깁니다. 여기 49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1절에서 44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이집트 땅에 살던 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이때까지 이거 전체를 보여주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집트 속박에서 구해내고 그 쇠용광로에서 구해내고 속박의 집에서 끄집어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냐. 그난 천년 동안 너희를 그렇게 끄집어낸 나를 공경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난 천년 동안 한마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내용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시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열 가지 재앙,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서 그래서 속박의 집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6절 가서 보면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6절 가서 보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참 이게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파라오가 그들을 엄격하게 대하고 혹독하게 대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나중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렇죠?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고 뭐 아이들까지 따지면 뭐 300만이든 이와 같은 백성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 70명이 그렇게 불어나게 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집트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 자, 참 이게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너희가 뭐 똑똑하고 너희가 뭐 잘 나갔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 이름이 이집트 땅에서 수축거리가 될까 봐 내 이름 때문에 할 수 없이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내 이름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렇죠?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 신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욕,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이걸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거다. 너희가 착하고 예쁘고 뭐 잘 섬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시면서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 내 이름이 딱하게 됐다고 하나님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 이름이 아주 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22절에도 내 이름 44절에도 내 이름 이거 지나서 그 이후에도 또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고 한 게 그들의 무슨 우월성, 우수성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율법을 줬다.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여기 나와 있는 산다는 것도 1차적으로는 아까 18장에 보면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식일에 가서 나무하거나 벌목하거나 아니면 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유대인들이 목숨을 일단 부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줬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좋냐. 다른 모든 민족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일까지도 제정을 해서 그래서 일곱 날 중에 한 날을 따로 거룩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특별한 민족으로 거룩히 구별했다고 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표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12절에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했다. 안식일이 표적이 되는 그와 같은 민족은 유대 백성뿐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뿐이 없어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렇죠, 일곱 날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히 구별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그런 규정을 표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줬다는 내용이 또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표적으로 줬다. 안식일은 지금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안식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1차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거, 목숨이 부지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고 유대인들 향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순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살아요. 영원무궁히 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마음속에서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지 않아야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무하러 가지 않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 의미에 산다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살아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시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류는 율법을 지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예, 율법에 뭐 만 가지 규정이 있으면 만 가지를 다 지키면 물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이 몽학선생 옛날 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인도하는 그와 같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걸 지켜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산다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목숨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믿음의 행위로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주셨는데 이들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속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13절에서 26절은 시내산 출발해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 갔다가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더니 12명 갔다가 10명이 악한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38년 동안 이제 떠돌아다녀서 결국 40년 동안 여기 떠돌아다닌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16절 가서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또 뭐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 자, 27절에 31절, 30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8절 가서 보시면 28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 가서 우상들을 숭배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택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섬기는 저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그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다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이 배도하는 그런 현상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창궐하는 로세 때처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도덕의 그 상태를 가늠해 보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동성애가 어떻게 규정이 되고 동성애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 나라의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로서의 도덕적 그와 같은 잣대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금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동성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낙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권과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자유연맹을 해서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그 사람이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왜 넣냐?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천해서 주변에는 이교도들이 보고 야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도록 하려고 이들을 뽑아냈는데 가서 오히려 그 반대 일을 하니까 결국은 천년을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빌론 포로로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야기하고는 33절에서 44절에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맨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1절 가서 보시면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나라들에게서 이들을 빼내고 이렇게 이제 돼서 거룩하게 이제 구분을 한다. 그 거룩하게 구분한 이유도 44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 저 팔레스타인 땅 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몇 년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저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돌아와 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깝게는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끝나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멀리 내다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저 땅에 돌아와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 백성의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몰라요. 저 유대인들의 거의 100%가. 얼마나 틀어 막았는지 예수라는 것만 나오면 그냥 벌벌벌 이렇게 떨게 만들고 치를 떨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몰라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테라비브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매해 열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을 통해서 저 사람들 극심한 고통 속에 집어넣고 결국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자, 이제 20장 45절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책임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심판 받을 자에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45절에서 49절 그거는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인데 산불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가서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인데 1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그 피 흘리는 도시를 심판하려 하며 내가 심판하려 하느냐 이런 내용 21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거룩한 처소들 향해 내 말을 떨어뜨리며 이스라엘 땅을 대언하여 대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혹독한 그와 같은 칼이 그 땅에 닥쳐갖고 그래서 4절 가서 보시면 의로운 자나 사악한 자나 둘 다 모두를 다 죽이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살려남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때는 의로운 자 그저 사악한 자 구분이 없이 다 죽는다. 다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주어지고 나서 약 5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가서 보시면 바빌론 군대 사람들이 임신한 그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랬어요. 배를. 그렇게 배를 갈르고 또 어떤 이제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서 삶아먹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을 기록해놨냐. 그게 인간의 사악함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할 그와 같은 죄의 심판의 결과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6절에서 7절에는 또 액션 설교를 하게 하죠. 너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며 그들의 눈앞에서 쓰라리게 하여튼 엄청나게 아 소리를 지르고 애기 날 때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주의를 좀 끌어갖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해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면서 5년의 기간을 더 주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18절에서 이제 27절에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길을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오는 길까지 이렇게 정해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 가서 보면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스와 견고한 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두 나라를 치겠다. 하나는 어디에요? 유다. 하나는 암몬 족속.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암몬 족속을 심판하냐? 암몬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느부갓네살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암몬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의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뭐 더 의롭고 더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모욕받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속박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끄집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40년 광야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무려 100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이렇게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바빌론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나라를 잃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올바른 국가, 말씀 선포가 가능한 국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렇죠? 이런 국가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국가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으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먼저 회개하고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이 나라에도 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폭력적으로 항거하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정부의 관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항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